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오늘 2부 첫 곡은요, 영화 펄하버, 진주만의 스코어죠. 테네시였습니다. 아름답네요. 이 전쟁 속에 피어난 로맨스를 애잔하면서도 아름답게 표현한 음악이었는데요. 주로 SF 영화나 시대극에서 스케일이 큰 음악을 작곡해온 독일 출신 영화음악가 한스 짐머의 곡이었습니다.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EBS 경청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EBS 리슨 통해서도 언제든지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전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 모바일 EBS 반디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2시부터 2시간 동안 곧장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손송미 님께서 요즘 경청으로 새로 접하는 음악들과 귀에 딱 꽂히는 너무 좋은 곡들이 많고 많아서 어제 들으면 오늘 또 듣고 싶네요. 어쩌죠? 절대 다시 선곡은 안 해줄 거죠? 그렇담 그 좋은 선곡표에 저의 신청곡도 살짝이 끼워주세요. 오늘 밤도 경청할게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손성미 님이 세 곡이나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네, 두 곡 함께 들려드릴게요. 먼저 브라이언 맥나잇의 Always Be My Baby 그리고 이어서 제프 버넷의 If You Wonder까지 두 곡 듣고 책 읽어주는 여자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책 읽어주는 여자, 오늘도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책이죠. 김중혁 작가의 유쾌하고 따뜻한 산문집. 뭐라도 되겠지. 네, 이번에 함께하는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어제까지 3일을 함께 하셨는데 이 책 읽으면서 함께 읽어보면서 김중혁 작가 이런 사람인 것 같아. 혹시 생각해 본 거 있으세요?
이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혹시 아세요?
이분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한 40대 초반 정도 되셨을 거예요.
71년생이라고 하시네요.
네네.
아니 굉장히 좀 엉뚱하신 면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실제로 한번 뵙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이신지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술 한잔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
그러게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죠. 네. 이분이 호기심도 진짜 많으신 것 같고 네네. 관찰력도 정말 좋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관심사가 다양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그 이력을 좀 봐도요. 웹디자인 일을 하시기도 했고 음악 잡지, 여행 잡지, 기자로도 한 3년 정도 일을 하셨었고 네. 인터넷 방송 진행도 하셨었고 뭐 라디오 프로그램 게스트로도 활약을 하셨었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사가 굉장히 다양한 거를 알 수 있는데 스포츠도 이분이 좋아하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해요. 유난 씨는 스포츠 경기 보는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축구 보는 것도 좋아하고 옛날에는 그 농구도 보는 거 좋아했어요.
농구.
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테니스 경기 보는 것도 좋아하고.
네.
TV를 통해서. 네.
TV 통해서. 네. 직접 가서 경기장 가서.
직접 가서 보기에는 너무 비싸서.
맞아요. 그렇긴 네. 하죠. 맞아요. 최근에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스포츠를 아주 막 좋아하는 건 아닌데 유난 씨처럼 이제 TV로 보면서 이제 흥미를 느껴서 보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네. 뭐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 뭐 TV로 보면서 막 축구 네. 막 좋아하게 됐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올림픽 같은 거 보면서 동계 올림픽 보면서 이제 뭐 피겨 스케이팅이나 뭐 이런 거 좋아하게 되고 쇼트트랙이나
네.
뭐 박태환 선수 보면서 수영 같은 거 네. 재밌게 보고 저도 좀 그런 것 같네요. TV 보면서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김중혁 작가가 이제 스포츠 경기의 매력을 오늘 준비한 글에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글 바로 읽어드릴게요. 평행봉이 아니라 시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승부근성이 있는 사람과 승부근성이 없는 사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승부근성이 없어도 심하게 없는 사람이다. 어떤 일에서건 온 힘을 다해 승부를 벌여본 것이 몇 년 전이냐 하면 아 그러니까 그게 살다가 그런 순간이 있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억나지 않는다. 학교 다닐 때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1등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내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으며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승부라는 건 잔인하다고 생각했다. 웃는 사람이 있으면 우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해피엔딩을 맞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쪽에서는 피눈물 나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다. 승부란 평행봉의 세계가 아니라 시소의 세계다. 아주 작은 실수가 패배의 원인이 되고 아주 작은 행운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게 인간에게는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닌가 생각했다. 온갖 스포츠 경기를 멍하게 바라보는 게 나의 취미라면 취미인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멍한 순간을 선사하는 종목은 농구와 축구와 테니스와 마라톤이다. 어째서 농구와 축구와 테니스와 마라톤인지는 설명하기 힘들다. 그 경기들을 보고 있으면 내 머릿속 비밀기지에 있는 생각의 스위치가 툭 하고 꺼져버린다. 선수들의 표정과 근육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승부근성이 심하게 부족한 사람답게 어느 한쪽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모든 선수를 응원하면서 볼 때가 많은데 경기가 끝날 때쯤이면 혼자만의 평가를 내리곤 한다. 역시 이기는 팀은 이길 만한 이유가 있고 지는 선수에게는 질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기는 게 꼭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게 반드시 지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같은 스포츠 종목을 시청하다 보면 그걸 깨닫게 된다. 어처구니 없는 실력차로 패했던 선수가 일취월장해서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상대방에게 승리를 빼앗는 순간을 보고 있으면 인생은 역시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패배의 흔적을 몸에서 지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승리를 꿈꾸었을까? 승패는 언제나 엇갈린다. 모든 스포츠 선수들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지만 결국 이기느냐 지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기나긴 승부 속에서 승리와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하다. 승리의 기쁨에 심하게 도취하지 않고 패배의 수렁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 진정한 승부근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 했던 TV 프로그램 무모한 도전의 도전처럼 승부근성을 발휘해보고 싶다. 아예 승리의 목표를 무모하게 잡는 것이다.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높게 잡는 것이다. 성공하면 좋은 거고 실패하면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승부근성을 발휘하면서도 세상 살기가 참 편할 것 같다.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케이난의 웨이빙 플래그스였습니다. 스포츠, 평행봉이 네. 아니라 시소라는 글이었어요. 승부근성, 어떻게 좀 있는 편이신가요?
저는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유난 씨는 있으시죠?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이신가요?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은 아닌데 막 이겨야지, 막 이기고 싶다, 반드시 이길 거야 이런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보셨는데요?
되게 승부 근성이 좀 있으실 것 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정말 왜요? 네.
왠지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운동회 같은 거 하면 달리기 하잖아요.
네.
그때 왠지 굉장히 그 악바리처럼 그 학급 그 뭐냐
대표 반대표
동급생을 제치고 1등을 했을 것 같아요, 항상.
아니에요. 저 악바리 근성 없고요. 운동도 막 그렇게 막 잘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중간 정도?
저는 승부 근성이 좀 엄청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번 글은 어떠셨어요, 그러면?
저는요, 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외국 애들한테 그렇게 지는 거를 싫어했어요.
네.
차라리 그냥 우리나라 친구들한테는 뭐, 여유롭게 하는데도 오히려 백인 친구들, 흑인 친구들이랑 스포츠를 같이 하면은 그렇게 항상 말다툼도 많이 하고 또 이기고 싶으니까 괜히 동양인이라고 좀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더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 그랬을 수 있겠네요. 뭔가 네. 한국인의 자존심. 네, 네. 이런
그런
거.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무 살 미국 가자마자 그해 때는 축구하다가 발목이
어머.
부러진 적도 있고.
아, 정말요?
네, 네.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학교 다닐 때 흑인 친구들이랑 같이 농구할 때 흑인 친구들은 이제 이 탄성이 좋잖아요. 점프력이 좋고.
뭐, 예,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막 제 위로 이렇게 덩크하고 막 그래요.
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얘네들한테 이 체력으로 밀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시작했어요, 사실.
아.
네. 제가 단백질 가루를 막 먹으면서 운동을 한 3년 정도 했었거든요.
오.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한 90kg 정도 나왔었는데.
아, 정말요?
네. 상상이 안 되시죠?
네.
네. 저희들은 그걸 그 벌크라 그래요. 벌크.
벌크?
네. 그러니까 이 근육을 막 키우는
거를.
네, 이 무게를.
네네.
두께를 막 키우는 거. 그게 제가 그 흑인 친구들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정말요?
네. 왜냐면 제가 엄청 마르고 왜소하니까 이렇게 운동하다가 툭툭만 쳐도 넘어지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운동을 했었는데 그만큼 그렇구나. 승부근성이 좀 있죠, 저는.
아, 그러니까 원래도 좀 승부근성이 있는 편이셨고.
네.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주변 상황이 또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네.
가뜩이나 승부근성 있는 사람이 그걸 더 막 키우게 됐군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손가락이나 이런 걸 다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콘서트도 있고
그럼요,
뭐 활동을
치시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예. 제가 뭐 테니스나 이런 거를 칠 때도 사실 대회에 너무 나가고 싶어요.
테니스 대회 이런데?
네. 대회에 너무 나가고 싶은데 대회는 자제를 하죠.
다칠까 봐.
네, 그러니까 대회 같은 나가면은 이제 약간 이성을 잃을 것 같아서
네. 이겨야겠다는
네,
그래서 그 일념 하에
일부러 그런 데는 안 나가고요.
아.
그냥 이제 동호회나 그 오시는 거기 이제 좀 연세 있으신 아주머니들이나 같이 이게 슬렁슬렁 치는 정도로만 즐기고 있는데
네.
그렇네요.
그렇구나. 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유나이 씨는 승부근성이 있으신 분이니까
네.
분인데 이제 자제하느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승부근성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경쟁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번 승부근성이 굉장히 많이 발동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무슨 체육대회인가 운동회 때 반대항 피구를 했어요. 여자 아이들은 피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정말 어쩌다 보니까,
네.
제가 최후의
최후의 1인
최후의 1인 된 거예요. 반대항인데. 네. 그래서 상 그 네모 칸 안에 가운데 이제 출국구. 네네. 옆에 칸에는 상대편 애들이 있고. 네. 저는 혼자 있잖아요. 네. 와, 그때는 그런 생각 있죠. 내가 뭔가 네. 대표가 된 거잖아요. 우리 반대표가 그렇죠. 됐잖아요.
최후의 1인으로서 또 대표한 거니까.
뭔가 사명감과 네. 부담감과 내가 꼭 이겨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기셨나요? 빛의 속도로 피하셨군요.
하다가 상대편이 몇 명 있었는데 네, 네. 전 혼자 남았고 그 상대편 그 안에 그 네모 칸 안에 네네. 몇 명 있었던 애들이 다 나가고
다 아웃시키셨어요?
거기도 한 명이 남았어요.
다 코피 터뜨리셨어요?
아니요. 거기도 한 명, 저도 네. 한 명.
1대1 상황이 된 거군요.
1대1 상황이 됐어요. 네. 아, 정말 접전이었어요. 네. 근데 막판에 제가 공을 맞았어요. 너무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네. 너무 막 반 애들에게 미안하고.
잠을 못 잤겠네.
그 뭔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참 기억에 남는 명승부였네요. 네, 피구.
갑자기 생각나네요. 맞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이번 주에 책 읽어주는 여자에서 읽고 있는 책입니다. 김중혁 작가의 산문집, 뭐라도 되겠지.
네, 함께 읽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포츠 경기 하다 보면 뭐 내가 할 때도 정말 쾌감, 손에 땀을 쥐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는 것도 이제 그렇거든요. 자, 이번에는 어떤 짜릿한 쾌감을 느끼면서 스포츠 경기를 즐기는 것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김중혁 작가는 스포츠 경기에 이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글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눈물도 삶의 통행료. 어지간해선 울지 않았다. 남자라서 참는 게 아니고 눈물이 나지 않았다. 슬픈 드라마를 봐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도 감동적인 순간을 겪어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아무래도 전생에 사이보그가 아니었을까 의심한 적도 있다. 이러다가 평생 제대로 울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게 아닐까 걱정했다. 걱정도 팔자지만 나는 우는 순간이 좋다.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면 가슴 속에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홍수에 떠내려간 기분이 들어서 좋다. 길이 뚫렸달까, 제 방이 터졌달까, 그런 기분. 역시 걱정도 팔자였던 것이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을수록 더 자주 울게 된다. 누군가는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적어지기 때문에 눈물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한다. 그 말도 맞을 수 있겠다. 내 생각에 눈물이 많아지는 건 경험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나이를 먹으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과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다 보니 공감하게 되고 내 얘기 같고 내 얘기 같으니 눈물이 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이해하지 못하면 눈물은 나지 않는다. 울면 울수록 누군가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눈물이 가장 많이 난다. 이런 얘기 민망하지만 새벽에 혼자 스포츠 경기를 보다 눈물을 훔칠 때가 많다. 마라톤을 보다 울고 페널티킥을 보다 울고 스파이크를 보다 울고 장대 높이 뛰기를 보다 울고 멀리 뛰기를 보다 운다. 선수들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난다. 그들의 표정에서 그동안 겪은 시간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환호를 보며 울고 있으면 그들의 시간을 함께 이해한 듯한 느낌이 든다. 눈물이란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된 대가로 내가 세상에 지불하는 동전인 셈이다. 억울해서, 나를 몰라줘서, 속상해서 흘리는, 온전히 나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싫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이라면 그게 얼마든 삶의 통과비로 지불하고 싶다.
정엽의 눈물나 들려드렸습니다. 눈물도 삶의 통행료라는 글이었는데요. 박기민 씨는 스포츠 경기 보면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울었다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뭉클해서 울컥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죠?
저는 그 2010년이었나요? 밴쿠버였는지 김연아 선수가 처음 금메달 딴 올림픽 경기 있죠.
네.
그때 김연아 선수가 이제 결승에서 마지막 경기 펼치고 나서 완벽하게 경기 하고 나서 울컥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화면에서.
네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울컥한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네.
근데 그 동안에 얼마나 노력을 했을 것이며 또 하나는. 전 세계에는 이목이 집중되고 국민의 그 어떤 기대감 때문에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어요. 근데 그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화면에.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까 굉장히 홀가분하면서도 스스로가 너무나 그런 눈물을 울컥 하는데 저도 같이 그때는 조금 울컥하더라고요.
그거 보시고서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그냥
그러니까 저도 약간 약간 감동이 와서 저도 약간 조금 이렇게 그렁그렁 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적 없으세요, 유난 씨는?
저는 눈물을 흘린 적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감동적으로.
네.
경기?
감동은 뭐 항상 느끼죠. 예, 김연아 선수 경기 볼 때도 그렇고. 저는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 때.
맞아요. 네, 맞아요.
한국에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한국 친구들 뭐 몇 명. 그다음에 일본 친구들 몇 명, 중국 친구들 몇 명. 그때 제가 언어 연수할 때였거든요.
네.
동양 애들이 TV, 정말 조그만 TV에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같이
보는데 새벽이었어요.
네.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밤 늦은 시간에 굉장히.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막 이기고 막 16강 막 올라가서 막
그때 정말
이기고
잘했죠.
막 옆에 일본 친구들 막. 울상되고 저희는 막 와 막 이렇게 되고 물론 몇 명 없었지만 그때 엄청 자랑스럽고 막
맞아.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간 엄청 큰 태극기를
정말요? 네,
정말 큰 제가 이렇게 두 팔 벌려도 암다는 그 태극기만한 태극기를 갖고 갔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네.
이거 어디다 쓰지 그러고 있다가
근데 가져가셨네요.
쓸모가 없다가 그때 네, 한국이 이제 8강 올라가고 막 그럴 때 제가 그 TV 위에다가
태극기를
네, 스카치 테이프로 태극기를 거기 다 일본 친구들, 중국 친구들 다 같이 쓰는 데인데
와.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그 아, 그 사람들은 네. 뭐
왜냐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일장기가 걸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기분이 안 좋죠.
근데
그때
뭐.
일본은 아마 16강인지 거기서 떨어졌고
맞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올라갔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때 막 으쓱해가지고 굉장히 그때 감동이었죠.
그러네. 네. 정말 그 태극기가 거의 걸려있는 걸 상상을 하니까 그것도 기분이 좋네요.
네.
와, 정말 멋지네요.
근데 맞아, 이 맞아. 선수들이 흘리는 이 땀과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닌 것 같아요. 참 많은 게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그게 생각나요. 이번에 소치 동계올림픽이었죠?
네.
그 거기서 스피드 스케이팅 이규혁 선수가 네. 은퇴 네. 경기였어요. 네. 마지막 경기였는데 이규혁 선수가 올림픽을 6번을 출전을 했대요.
네, 네.
20년 동안.
네.
그러니까 13살인가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가 돼서. 근데 6번의 올림픽에 나갔는데 올림픽 메달이 없어요.
와.
노메달이에요. 근데 그런 이규혁 선수가 그 소치 동계올림픽이 마지막 은퇴 경기였던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뭐가 기억이 나냐면 그때 김성주 씨인가?
네.
그때 그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마지막 레이스 펼치고 나서 김성주 씨랑 그때 이제 해설위원이 둘이 같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네.
근데 굉장히 좀 벅차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성주 씨가 하는 말이 금메달을 따거나
네.
1등을 하지 않아도
네.
감동적일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하면서 이규혁 선수한테도 뭐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6번 올림픽에 나갈 수 있었던 게 메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힘이
계속 도전을.
하게 됐던 것 같던지 그런 말들 인터뷰로 보다 보니까 와, 그 국가대표 선수들의 어떤 일상이라든가 그들이 그 경기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네.
우리 일반인들은 글쎄 생각을 못할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그 무대가 얼마나 벅찼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얼마나 아쉬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올림픽
그렇죠.
같은 경기는 온 국민들이 이 TV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당연하죠.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나를 위해서 희생해준 가족들과 동료들과 또 미안함과 뭐
굉장히 또 복합적인 감정이죠.
또 노력은 물론 누구나 열심히 하겠지만 또 결과가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속상하고 또 가끔 가다가 또 이제 판정 또 잘못돼가지고
아 그럴 땐 진짜 억울한데 네. 참 스포츠 경기라는 게 그런 게 번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없죠.
판정이 잘못돼도
네.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좀 억울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네. 이런 선수들의 눈물을 보면서 함께 흘리게 되는 눈물은 우리 김중혁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온전히 나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이기 때문에 값지다. 좀 더 성숙해지기 위해 내는 삶의 통행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고 공감이
맞아요.
또 되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나오는 눈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내일은 이제 김중혁 작가의 산문집 마지막 날이에요.
네. 김중혁 작가의 뭐라도 되겠지 이번 주에 읽어보고 있는데 벌써 또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어떤 글 읽어드릴지 잘 네, 골라오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렉스 파크스의 Cry 그리고 이효리의 Don't Cry 두 곡 듣고 올게요. 뭐라도 되겠지 중에서 오늘 밑줄 그은 문장입니다. 억울해서 나를 몰라줘서 속상해서 흘리는 온전히 나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싫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이라면 그게 얼마든 삶의 통과비로 지불하고 싶다. 오늘 마지막 곡은 조 트리오의 눈물 내리는 날입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지금까지 유난이었습니다. 내일도 여기 있을게요.